오늘 제가 설교한 본문은 오늘자 위드 바이블 34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서 에서와 상봉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세겜이라는 성 앞에 정착하였습니다. 세겜은 히위의 아들 세겜이 추장으로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친구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말 들은 야곱과 아들들은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세겜과 디나를 청혼시키고 우리가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어서 서로 통혼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게 너희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그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주변 민족들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요즘 너무 위드 바이블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걱정됐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다양한 본문들이 있는데 참 설교하기 어려운 난감한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이 걸리면 참 목사님들 힘드시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가족은 참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장입니다. 야곱에게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오늘 34장에 야곱은 드디어 에서로부터의 도망 생활을 지나고 라반의 집에서 일꾼으로 살던 그런 서러움도 지나고 약복과의 형과의 만남도 별탈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드디어 숫꽃이란 곳에서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큰 우리도 짓고 또 세겜 성 근처에 그와 그의 가족들과 권속이 살만한 큰 집도 짓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고 또 11명의 자녀도 얻고 그가 원하던 많은 가축들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처럼 그의 인생에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넘쳐나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장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딸은 어느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의 아들들은 많은 이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곱은 다시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에게 다시 이런 시련들이 찾아왔을까요? 그가 그토록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복을 살 정도로 원하던 그의 복, 왜 그 복을 얻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찾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이란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은 누구나 가지려고 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안에 갈등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창세기 위드바이블에 보면 첫 번째 인류의 살인인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가인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 광야에서 형제를 치는 자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뺏긴 형은 분노하여 그를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성경은 복이 없는 자들은 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복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힘과 물질을 키워가고 서로 시기하고 형제가 경쟁하고 복수하고 민족이 나누는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레위와 시므온이 남자들을 살육하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잡아오고 물질들을 다 약탈한 것은 바로 얼마 전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야곱은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세겜성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죄와 사망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앞에 나와 있는 복과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바로 그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되는 이유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누구보다 가장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가진 이 복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별히 두 장 전에 그 약복간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며 그 복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가족과 소유물을 세 대로 나누고 먼저 그를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이 새도록 혼자 약복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어떤 사람이 약복강가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천사는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온 성경 구절을 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천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해 줍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이끌고 유황불에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롯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복강을 건너기 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밤새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신방을 와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붙잡고 밤새 싸우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자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 그늘에서 잘 쉬게 했습니다. 롯은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자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그들은 앞날을 예언해주고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해주는데 야곱은 왜 그들과 싸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싸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싸우십니까? 아마 두 사람의 주장이 맞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싸웠을 것입니다. 천사와 야곱은 밤이 새도록 이 두 사이에 서로의 뜻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혹은 야곱이 그 천사가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있지 않지만 그 싸움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을 것 같은 것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천사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해주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고 받을 복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아마 야곱에게 미래의 일들을 그에게 이 벌어질 일을 예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앞에 미래의 일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야곱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지만 사랑하는 딸이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을 위해서 큰 사륙과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함께했던 유모와 그의 부모도 또 죽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인 자신의 동생들을 속이고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그토록 모았던 재물은 그곳에 생긴 오랜 기근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화해하지 않고 돌을 보냈던 에서 형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앞에 일에 성경에 나오는 앞에 일입니다. 야곱은 34장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아마 복을 원하는 지금 야곱에게 그의 앞에 나를 얘기하며 너가 지금 노심초사 뺏길까 두려워하는 복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처럼 산다면 너의 거짓말 때문에 너의 죄의 결과들 때문에 너의 인생은 밝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족과 너의 소유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야곱에게 말할 것은 그가 피할 길을 주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알려준 것처럼 천사도 아마 야곱에게 당연히 피할 길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야곱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그가 자기와 가족들과 자기의 재물들을 빼앗고 죽일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는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을 보면 자신을 칠 것 같았던 형은 오히려 그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에게 달려와 그를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웁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가 너와 앞으로 동행하겠다, 함께 거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모멸하려고 했고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야곱입니다. 그는 형에게 내가 지금 형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쳤고 아이들이 어리니 먼저 가시면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형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에서와 야곱의 상봉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장면이 아니라 마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세팅된 장면 같습니다. 전사는 야곱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가 화해해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이 만남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언약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그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뤄라.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다. 너는 이 상황만 면면하지 말고 다시 거짓말하고 그를 기만한다면 너는 영영히 화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도 너를 따라 그렇게 될 것이고 너에게는 싸움과 저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너의 잘못을 내려놓고 연합하고 파업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너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의 모든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화해하고 하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어린 양 앞에서 모든 형제와 민족과 열방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형제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그동안 복을 찾는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고 더 힘을 키우고 복수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은 단지 그런 복이 아니다. 너가 빼앗으려고 했던 것, 너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어라. 너는 이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지금까지 복을 주었고 살려두었다. 너를 복되게 한 것은 너로 공의를 세우고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걸 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질을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진짜 축복은 연합하는 것이다. 형을 만날 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연합해라.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 지금까지 말한 천사에게는 전적으로 저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천사와 야곱상에 어떤 말이 오갔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시름하고 야곱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야곱은 그때 그 천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아침이 밝아오고 천사는 그를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이름을 붙여줍니다. 앞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만남에서 단지 그 상황만 모면했지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은 채 자기를 위해서 숲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가축을 위해서 큰 우리간을 짓고 자신의 부와 영리를 위해서 세겜 근처에 큰 집을 짓습니다. 이 에서와의 상봉의 순간은 아마 그의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창세기의 결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진정한 형제 간의 화합이, 연합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같이 그가 추구했던 복은 결국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그는 다시 두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자기처럼 아버지의 형제를 속이고 그의 재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기근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싸운 다음 하나님과 싸운 자라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그를 따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따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을 따라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복강 앞에서 밤새 고민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이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경쟁하고 타향해서 고향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움켜쥔 채 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들, 인생의 참 진리와 참 길을 알지만 광야에 홀로 고독히 남아 앞서 있는 자녀들과 재산들과 아내들 때문에 밤새 씨름하며 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들에게 상을 준 이유가 그 빈부격차, 그것은 모든 세계가, 시대가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주인공들은 부의 그 환상과 그것이 주는 그 이익을 놓지 못하고 기생충처럼 그 밑바닥에 붙어서 어떻게든 그 복을 얻어내며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나의 오빠인 레이와 시므온이 그 세겜성을 약탈하자 야곱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레이의 항변은 그들이 내 동생을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서 이 첫 번째 레위는 복수로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약박관가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 고민하고 계신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겟세만에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도 밤새 자신에게 다가올 엄청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잔을 주시나이까? 내가 한 일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본 것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레위신 이스라엘은 그분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정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 동생, 형제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 복의 저주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원수를 복수로 갚지 않으시고 그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려하는 복, 그 복에 얹혀 사는 기생충 같은 삶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신 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약복음과 같은 기회는 언제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사의 제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복강가에서 고민할 수 있지만 재물과 물질과 나의 것들을 앞에 두고 다시 기만하고 속이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삶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처럼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결국 후회로 돌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연약과 화목함으로 우리 안에 주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부와 영화가 우리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제나 클라이막스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저희 교회 표현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 세상에 복을 얻는 침략과 빼앗음과 단절과 복수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 지는 자가 되어서 진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